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아주 클래식하게 사람이나 사물을 마케팅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죠. 서수남 하청일, 태진아 송대관, 정우성 이정재, 그리고 태희 해교 지현이. 비슷한 그룹을 피어 집단으로 묶어서 주목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밤 재반등한 엔비디아 주가의 동력인데요. 어제 인산말로 전했듯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시장을 공략해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인공지능 불신을 불식하며 함께 시장을 떠받치죠. 덕분에 뜨뜻 미지근한 고용지표 사뿐히 줄여밟고 금리 낮출 기대를 높이면서 간밤 뉴욕장, 오늘 국내장 상승 중인데 환율을 걱정하는 정부가 미국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올리는 걸 검토한다고 하니 또 왁자지껄 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뉴스 발사 대기 중이에요. 11월 27일 목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별을 왜 겨울비처럼 해야 할까 싸늘하게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어른 돼서 깨달았어요. 겨울에 비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눈이 와야 되잖아요. 겨울에 비가 온다는 건 따숩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봄비처럼 봄에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사랑할 때는 만물이 소생하듯 그렇게 보듬어주면서 하고 이별은 너무 매몰차지 않게 해라 이런 뜻 아닐까요? 오정숙님, 소장님 의상이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인가요? 오늘 비는 오지만 저 하늘로 올라간 누리호 옷도 하늘색 입으셨네요. 제가 새벽에 이거 봤잖아요. 어우, 두 손 모아서 새벽에 발사하는 거 처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날씨 되게 좋을 때 낮에 한낮에 중계해가지고 막 2시, 3시 그때쯤 현장 연결해서 보여주다가 새벽에는 처음 해보는데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살짝 긴장 구간이 있었어요. 한 18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잠깐 미뤄지는 듯 하다가 발사를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잘 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뭐 했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주가 얼마 가나 봤더니 동시호가 때는 한 4% 올랐거든요. 지금은 한 1.35% 정도 올라가네요. 그리고 우리 홍건우님. 아까 노래가 흘러나가는 동안 이 문자를 주셔서 제가 진짜 빵 터졌네요. 목소리와 발성이 상당히 좋다. 물 흐르듯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박연미 소장님 검색하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하셔서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런 거 검색해 보신 거예요? 그 나무위키 이런 거? 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겠죠? 이니까 그렇게 써있겠죠? 아 문득 어제 저희 송년회가 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한 지 9년 차 되더라고요. 9년 차 되고 9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두 개 되고 그 중간에 3년 차부터 TV부터 제가 진행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에게 빚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4연속 동결입니다. 환율, 집값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미라클들 오늘도 아, 비 많이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아 근데 가끔 심금이 울린다 이런 문자 오면 제가 그냥 드리기도 하는 거 아시죠? 청소 이사 전문 연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도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 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IT 언박싱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초에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아 요거 쓸만합니다. 광고 회사들 긴장 좀 해야겠네요.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재미나이 3.0 또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요거 써보니까 아 요거 신박해요. 만만치가 않은데 사진하고 영상도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챗 GPT는 그러면 어떻게 저기 벽장 속에 갇히는 거야? 어머 벽장이래. 벽장이 어딨어 요즘 그쵸? 옷장 속에 갇히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드시 엔비디아 칩일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커질 수도 있다. 구글의 TPU 진영과 엔비디아의 GPU 진영 앞으로 인공지능 칩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내용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전합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장은 괜찮았네요.
네, 이 추수감 사절 연휴를 하루 앞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오늘은 나오기도 했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으며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휴장 안내를 드리면 11월 27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미국 증시가 전체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8일인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그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베이지북 경기 판단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현재 미국의 경제 환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보합이거나 소폭 하락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지난 10월 보고서보다 경기 둔화 징후가 더 뚜렷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해졌고 필수재 위주로만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서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고소득층 소비는 유지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화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할인 행사나 저가 상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둔화 중입니다.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업들이 해고를 대거 단행한다기보다는 퇴사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좀 줄이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기업들의 2026년 전망도 이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내년 초 경제 전망을 신중하거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재고 확충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부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는 특정 AI 영역이 아니라고 네. 하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 뉴욕장에서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럼 고용시장 괜찮은 건데 보통은 이럴 때 아, 금리 인하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주춤할 법도 한데 고용지표를 사뿐히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일 주식시장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내구재 수주 건수도 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정말 안 좋은 게 맞아? 사실 전일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꺾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 인하 기대 수준이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연준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체크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지북 그리고 전일 소매 판매 지표 등 영향력이 큰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에 최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헤스에 대한 기대 심리도 사실은 저는 금리 인하 기대를 지지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케빈 헤스에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는 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이유가 좀 종합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 지수 짧게 볼게요.
네, 일단 4천선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됐고요. 여기서 근데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치하는 결과로 이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거래, 현선물 수급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광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한 달은 걸려서 만들어야 하는 광고를 AI가 이틀이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뭐 비용은 말도 못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인공지능 거품론을 잠재우고 이 판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 돌아가게 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 독주 시대를 끝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시장을 빼앗아 올까요? 동반 성장해서 볼륨이 커질까요? 자세한 내용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요즘에 정말 인공지능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거품론이 무색하게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하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뭐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공포에 빠졌던
맞아요.
에, 거품론들이 되게 심하했고
리사 쿡 님께서 증시를 쿡 찔렀어요.
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또 이제 챗GPT를 뿐만이 아니라 제미나이를 또 경험해 보시면서 아, 이거 거품 아니구나.
네.
또 이런 여론이 또 만들어졌고요. 또 오늘 또 어젯밤에 또 마이클 버리는 또 아니다, 다시 거품론이 지금 불을 지피고는 있지만 아, 이 부분을 지금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것은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3.0 프로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올해 이번 주가 오픈 AI 챗GPT가 시장에 나온 지 3년이 만 3년이 오. 되는 11월 30일 날 2022년 나왔으니까요.
소름. 저희도 3년 차인데.
네. 네. 3년 만에 제미나에게 추격당한 거죠, 구글에.
와.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2015년에 오픈 AI를 만들면서 그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죠.
네.
그때 왜 오픈 AI를 만들었냐면 강력한 거인이 이 AI 시대를 다 지배할 거다. 그때 그 강력한 거인은 구글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
오픈AI는 구글에 맞서기 위한 정말 열린 진영으로서 오픈AI를 만들었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일론 머스크는 빠져나갔지만 그 거인이 드디어 3년 만에 이 세계의 주인은 나다라고 등장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이번 주죠. 11월은 의미가 있다. 네.
그러네요. 약속의 8회처럼 약속의 네. 3년. 네. 아, 그렇다면은 저희도 이제 전통의 경제 강자들 다 물리치고
네.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 3.0 좀 더 들여다보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거품론 그러면 이제 싹 거칠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건 거품이 맞거든요.
오.
우선은 거품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다른 건 좀 몰라도 하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순환 거래다. 지금 월가에서 비판하는 게 순환거래거든요. 즉 엔비디아의 칩을 팔아서 번 돈을 오픈 AI에게 다시 투자해줘서 오픈 AI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매출을 올려주는 이런 건 순환거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품이 있는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는 것은 첫 번째 거품은 항상 다 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거품이 있으면요. 인재들이 모입니다.
그쵸.
아 저기 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창업도 하게 되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이름도 좀 바꾸면서 AI 투자도 좀 받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네.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AI 인재 되면 과학자 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얘기 있으면서 사실
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침체됐던 경제에서 IT 강국 되는 거야라고 사실은 조금은 이러한 영향을 좀 이렇게 기운을 받으면서
네.
기세를 한번 몰아보자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더니 그나마 그래도 떼돈을 벌고 있으니 꼭 의사 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경제 전환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버블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사회가 기운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버블은 나쁜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문제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 버블이 끼면 거품이 끼면 바람에도 잔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번 AI 거품론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올 화두예요. 그때마다
월간 거품론?
그렇죠. 네. 월간 거품론.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번에 제미나이가 저는 앞섰지만 처음으로 앞섰지만 3년 만에 챗GPT가
네.
또 6개월 뒤에 앞설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벌써 또 엔트로픽도 이번 주에 뭐 오프스 4.5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또 내놓으면서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누가 한 발 빠르냐 누가 한 발 빠르냐 이런 경쟁들이 이루어지면서 봐봐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할 것은 AI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회의론이 있을 때 짜잔 이런 우린 놀라운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후생은 좋아질 테고 네. 비용은 낮아질 테고 네. 시장 전체의 볼륨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 사회적으로 지금 박사님은 얘들아 큰 그림 보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자 네.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이쪽으로 유동성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저는 내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2025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 구글이 이렇게 판을 키웠으면 실제로 돈을 벌어야죠. 돈을 투자했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걱정하는 게 타임 투 캐시라고 해서 언제쯤 이렇게 3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하고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했는데 이 대기업들은 언제 돈을 벌 거냐 오픈AI는 언제쯤 돈을 벌 거냐 네.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면 결국은 이 매출 돈 가지고 결국은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고 구글은 TPU를 만들 거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2026년에 매출이 나오는가 또 2026년에 정말 로봇택시 자율주행은 시작되는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래도 샘플이라도 공장에서 찍혀지는가 네. 이러한 우리의 기대치들이 현실로 드러나야만 하는 해가 바로 2026년이기 때문에 2026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버블로 우리가 이 시장 AI 시대를 진입하느냐 그리고 버블을 터지는 걸 경험하느냐 아니면 버블이 있더라도 버블이 터지는 거 없이 AI 시대, AI 산업혁명의 시대로 정말 진입하는가가 2026년에 저는 판결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프닝을 쓰면서 좀 어려울 줄 알면서도 조연으로 등장하는 회사 이름까지 다 넣어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네. 일단 메타가 2027년부터 갖다 쓰려고 네. 지금 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이나 이익이 전부 다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시장을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엔비디아의 GPU, 그 GPU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일반 제네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곳저곳에 쓸 수 있는 거고 TPU 할 때 그 TPU가 텐서라는 뜻이거든요. 텐서가 사실은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텐서, 행렬을 연산하는데 특화된 그래서 이걸 ASIC이라고도 얘기하고 커스텀 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글이 개발했던 과거의 거대 언어 모델 직전에 여러분 알파고 만들 때부터 이 딥러닝과 관련돼서 특화시켜서 만들었던 것이 TPU고 올해 버전 7까지 버전 7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구글의 경쟁력도 분명하게 대단히 25%의 비용으로 이걸 네.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글이 이걸 앞서가면서 이 시장을 열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엔스트로픽하고 클로드를 만든 엔스트로픽하고 메타를 외부 고객으로 처음으로 시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용으로만 쓰다가 이거를 외부 시장용으로 만들었으니까 TSMC가 계속 생산을 해주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준다라면 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OpenAI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에 더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추격하려면 훨씬 더 좋은 비용은 둘째 문제고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더 줄 테니
일단 있는 거 다 줘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GPU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에. 그러면 이건 다 대부분 엔비디아 칩과 AMD 칩으로 채워질 거고 텐서플로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를 쓰면은 속도가 같거든요. 그럼 저는 기아 더 여서 세게 달리는 차를 타야.
기아요.
내가 저쪽에서 보니까 람보기니 이번에 바꿨어요.
네.
내가 페라리로 바꿔야 달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차를 타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엔비디아 GPU를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두 시장 다.
갑자기 아랍 경찰 생각났어요. 아랍 경찰차 슈퍼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쁜 놈을 잡으려면 차가 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랍 가서 경찰하고 싶다던 제 동창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면 GPU TPU하고 TPU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말씀 중에 등장한 ASIC이 ASIC, 기업별 주문형 반도체인데 TPU하고 GPU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GPU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게임, 그래픽에서. 그래픽이라는 단어의 G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 구별하시는 게 CPU죠. CPU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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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라면 우리 그래픽 과거 여러분 10년 전 막 뭐 이렇게 이미지 키우면 점점 이미지가 커졌습니다만 요즘 팡팡팡팡 뜨잖아요. 네. 그 뭐냐면 모든 걸 한꺼번에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병렬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 병렬 계산을 데이터가 큰 AI 학습에 쓰다 보니까 CPU로는 안 되다 보니까 인텔은 작별을 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AI 학습에 쓰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도 할 수 있고 행렬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네랄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TPU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딥러닝 알파고를 만들 때 썼던 거기 때문에 딱 거기에만 맞춤형으로 돼 있어요. 구글이 자기의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버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25%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저렴한 이유가 딱 여기에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적게 쓰고 하는데 사실은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행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글도 엔비디아의 GPU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TPU와 GPU를 결합하지 TPU만으로 AI를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예를 들면 전체 한 80%가 사실은 TPU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만 GPU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네. 구글은 이렇게 저렴하게 운영을 해왔던 거고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했다가 이제 상용화하는 거죠. 여기에 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CUDA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 GPU들을 연결해서 한 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기업은 두 개 갖고 뭐 쓴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26만 장 쓰잖아요. 26만 장을 그럼 26만 장을 또는 뭐 네이버는 6만 장을 사게 되니까 6만 장을 연결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뭘 계산하고 11번부터는 20번은 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CUDA로 다 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400만 명의 전 세계 개발자가 이 생태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도 많고 이것저것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TPU도 있긴 있어요. TPU도 있긴 있습니다만 구글 사람들만 잘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생태계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놀 수 있는 물건들도 도구들도 놀이터들도 구글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근데 구글하고 좀 다른 거래요. 그러면 놀이터가 너무 쓸 수 있는 도구가 작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구글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능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TPU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하이브리드로만 쓰더라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더 커지지만 그래도 TPU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25%거든요. 네. 그러면 너 엔비디아 너무 비싼데? 그럼 우리도 하이브리드 할래. 메타가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쵸. 갈게요. 다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 한국도 네이버가 우리 하이브리드 갈게요. SK가 하이브리드 갈게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가격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이브리드 가지 말고 우리 거 쓰면 어차피 우리는 올인원이니까 엔비디아 GPU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사실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잖아요. 메타도 너무 많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은 저는 줄진 않겠지만 이윤율은 엔비디아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은희님도 이겨라 이겨라 흥미진진 재미있네요. 나눠서 사야겠어요. 엔비디아하고 알파벳 나눠서 양쪽에 네. 베팅하시겠고 하나는 살겠지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유, 현명한 투자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백현민님 대화 호흡이 빠르고 전문 용어가 나와도 설명이 너무 찰떡이라 귀에 쏙쏙 들어와요. 두 분 다 일타 강사 같아요. 오늘도 열공 하셨는데 그쵸 저희가 경제 프로 중에 단연코 IT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일타 강사 아무나 보시나요? 근데 엔비디아 앞으로 그럼 이윤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장군 멍군 하면서 주가는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와중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단어 테슬라. 테슬라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네.
차세대 인공지능 칩 설계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7%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번에 사실 주주총회에도 발표를 했었지만 자체 칩 제작 팹을 만들겠다.
네.
즉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 의미냐면 그러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TSMC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고 같이 계속 가겠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보기에는 앞으로 매년 1억 개의 칩이 필요한데 삼성전자하고 TSMC가 5천만 개밖에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5천만 개 부족하니까 기다릴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TSMC가 만들지만 우리가 5천만 개는 우리가 만들게.
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이와 관련된 설계부터 준비부터 벌써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중요하게 이 테슬라의 반도체 관련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AI6에서 삼성전자 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팔리고 있는 차에는 AI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건 AI5인데요. 이거는 설계가 끝내고 TSMC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TSMC가 생산합니다.
네.
넘겼는데 삼성전자하고 같이 함께 생산할 AI6 설계에 이제 들어갔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라는 건 설계를 했을 때 설비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 프로세스가 들어갔다니까 좋은 소식으로는 AI5가 끝났다라는 것.
아.
이 부분이 이제 양산된다는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TSMC가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설계를 했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준비해 들어가서 원래 2027년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충분히 2026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이렇게 AI 칩을 설계한다는 능력 이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쵸.
또는 구글의 TPU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만큼 이 칩도 중요하지만 테슬라가 칩 설계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팁이 이렇게 칩이 많이 필요할 거냐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자율주행들이 많이 퍼지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흔히 말하는 추론을 하거든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자동차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소프트웨어를 갖고서 내가 다음번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AI 칩이 있어야
네.
되고요. 그게 지금 AI4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이 진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가 AI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칩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칩이 들어가면 이 칩을 또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6G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은 자동차하고 로봇에서 만약에 나 연산이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자체로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로도 보내거든요. 질문을.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센터까지 언제 갔다 오냐.
네.
그러면 6G부터는 그냥 기지국에서 데이터 해서 이거는 기지국에서 답변할 건 답변해 주자.
먼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라우터 단에서 때려줘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지분 10%를 투자했죠.
그래서 장비에 투자한다.
장비에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뭐냐면 통신사가 그냥 6G는 지금 5G잖아요. 더 빨라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하 엔비디아 말이 맞구나. 6G는 AI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도 기지국에도 칩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가.
아 이러나 저러나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납품할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납품할일만 남았다고 네. 할 정도로 칩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칩 시장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 또한 우리가 칩 설계뿐만이 아니라 제조까지 하겠다.
네.
이거는 마치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 엔소라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들지만 테슬라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 두 업체가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납품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을 100% 못 맞춰주니 우리가 예비로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도 돌린다.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를 잘 알아야 되니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R&D를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대로 한번 LG 엔솔에 만들어주세요. 이거대로 파나소닉에 만들어주세요. 이게 테슬라의 방식이니.
아, 미국 빅테크가 그게 부러워요.
네.
CEO들이 기술자니까
네.
알면서 주문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칩도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어볼 테니 이거대로 TSMC가 삼성전자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새로운 칩 전략인데요. 이것이 지금 구글도 보세요.
네.
이걸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칩부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반도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임대도 해주는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제미나이도 있지만 이제 뭐 들어갔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크롬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잖아요. 서비스단에도 그리고 이커머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이걸 갖추고 있는 것이 구글인데요. 시대가 전환될 때는 이런 기업들이 승리합니다.
다 시대, 가지고 있는.
네, 왜냐하면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실행착오도 이루어지게 되고
네.
산업의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되면은 각각의 특성화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죠. 왜 테슬라도 칩을 하려고 하면 왜 배터리까지 다 했냐면 심지어는 여러분 리튬 정제소도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로 시장이 전환되고 자율주행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장이 전환될 때는 다른 기업들이 해주는 것을 기다렸다가는 네.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혁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의 판가리를 할 때는 이런 풀스택을 가진 기업이 되게 유리할 수 있고 모든 기업은 풀스택으로 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때랑 비슷하네요. 우리 진짜 먹고 살만해지면서 소득 수준이 확 늘었을 때 큰 자본 가진 대형 유통업체들 막 등장했잖아요.
네.
대형 마트들 장사 되게 잘 되다가 조금 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전문점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가닉 전문점, 와인 전문점 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파는데 생기는데 그 단계로 가기는 전이군요. 아직.
그렇죠. 여러분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것을 1907년에 만들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컨베어 벨트만 얘기해요. 컨베어 벨트를 처음 도입하면서 엄청난 생산성 증가에 오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당시에요. 포드 자동차 공장 안에 고무 공장하고 유리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쇠 공장도 있었어요. 철 공장.
언제 남한테 받아와.
그렇죠. 왜냐하면 타이어를 그렇게 생산할 데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유리도 자동차에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든 다음에 철 잘 만드는 제철소가 가져가는 거고 타이어 잘 만드는 기업이 분화하는 거고 유리 잘 만드는 것이 분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산업의 재편이 항상
네.
그리고 슈퍼마켓도 지금 말씀하셨던 판매소도 이렇게 전문점이 지금 꽃을 피면서 나오는
네.
것처럼 이러한 판 변화에서 그래서 구글이 지금 유리한 거고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하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테슬라가 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켰잖아요.
네.
8월 8일 하면 내가 언제 2025년 8월 8일이라고 했음 언젠가 8월 8일 이렇게 미룰 때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TSMC에서 양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TSMC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 캐파가 풀로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수주를 받아서 뭔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캐파가 남아있지 않은데 이게 2026년에 진짜 될까요?
그것부터 두 번째부터 얘기하면은 그것이 애리조나 공장이 지금 TSMC 공장을 짓고 있고 내년 초에 가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TSMC 공장을
네.
짓고 있어서 지금 독일에 짓고 있는 거는 이제 AI 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 짓고 있는 TSMC의 추가 공장은 2026년에 가동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생산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는 그냥 종특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네.
1조 달러 보상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 네, 의결한 거. 그것은 12단계로 시기도 12단계로 쪼갰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못 지키면 나머지는 도루묵이에요.
아,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돈 안 줄 거야.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그러면 이제 1조 달러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이사회랑 조율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계산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일론 머스크 약속 딱딱 지키겠네요. 아, 1조 달러면 약속 지켜야죠.
네.
지금까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엠바고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엔 말씀을 못 드렸고
네.
환율 방어를 하겠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이제 매기는 세금, 양도소득세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는데요. 구 부총리가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에 발언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검토할
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 열린 결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당장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22%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세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 추가 세율을 시사한 건 지금 원화 환율이 오르고 있는 데에는 이 해외 투자 열풍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액은 10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는 15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가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28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2조 원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대거 바꾸는 게 네. 이 원화 환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국민연금이나 혹은 증권사들 이 환전이나 환수합, 환해치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도 되는 거야? 재정을 덜 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금을 그러니까 노후 자금인 연금을 여기에 동원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구 부총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연금을 보면 기금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도 우리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보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외환시장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국민연금의 대응 방식을 좀 고민해보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구 부총리가 언급한 바로는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네. 또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이 달러를 매각해서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이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기금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만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료만으로는 기급이 고갈될 예정이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뭐 연금 개혁할 때 보면 기금 운용 수익률 1%만 높여도 이 7년 정도 기금 소진 시기가 좀 늦춰지게 되니까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만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국민연금도 수익률 제대로 잘 해보자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 포트폴리오를 국내 주식 투자도 있긴 하지만 이 해외 주식과 채권 이런 걸 거의 절반으로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구 부총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해외 투자를 늘린 게 달러 수요를 키웠고 이게 다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국민연금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 돈을 사실 이 정부가 환율 방어에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됐거든요. 국민연금은 사실 세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납부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인데 자꾸 정부가 뭐 수익률까지 개입을 하면 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화에 위해서 동원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일단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로도 러포유님께서 아이 해외 주식 양도세 안 그래도 비싼데 국민들 돈 좀 벌게 놔두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아 해외로 나가는 달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앞으로 2년 안에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그러니까 외국 스타일로 진짜 사람 손 안 대고 운전하는 그 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 국내에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건데 일정이 굉장히 바쁘네요.
네. 이게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성을 해서 자율주행차 100대 정도를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47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운영 지구 이렇게 일부만 운영을 하는 시기인데 이걸 아예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만든다.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또 중국의 우한과 선전에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이미 데이터를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레벨 4인데요.
네.
현재는 레벨 3,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3랑 레벨 4가 다른 점은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요.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레벨 4는 아예 운전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만 발전하게 열어두게 네. 되면 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법 제도도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4 단계에서 운전자가 없으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둘 건지, 뭐 대상은 누구한테 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는 작업들까지 같이 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레벨 4 단계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택시 산업일 수 있거든요.
네.
이미 미국에서도 요금을 받는 무인 택시들 다니고 있는데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화 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업체끼리 알아서 해라 하니까 우리 공장 문 닫을게요. 누가 손을 막 들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결국은 그래서 정부의 주도하에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 나프타 분해설비 공장이 통폐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경기가 워낙 침체되기도 했고 또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통합하게 되면 국내 공급 과잉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의 석유화학 단지 안에 있던 나프타 분해설비 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한 건데요. 이 정부가 감축하기로 한 목표가 370만 톤인데 여기에 30% 정도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훨씬 더 큰 여수와 울산과 같은 다른 석유화학 산업 단지들이거든요.
맞아요. 여수가 진짜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업 재편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정부는 너네가 먼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거야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구 노력 없이는 지원 안 해준다라는 거니까 다른 기업들도 아마 비슷하게 사업 재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보면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공장 통합 논의 중이고요. 울산산단에서도 세 개 회사가 공동 대응방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수나 울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큰 것들이 그렇죠. 있어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기가 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편이라는 두 단어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까?
네.
지역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담은 고민의 무게가 커서 저희가 또 앞으로 현장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문제적인 이슈가 하나 생겼네요.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위험 상품을 팔면 직원들 실적으로 크게 잡아주기 때문인데
네.
요 고위험 상품을 팔았는데 나중에 고객이 만기 때 손실을 봤다. 그러면 팔긴 팔았는데 그 실적에서 뺄게.
네.
그러면은 우리 전문용어로 똔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은행 직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소비자 입장에선 든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직원이 권유를 해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고 오히려 손실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은행 직원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AS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팔면 땡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고도 내용 잘 모르는 경우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뭐 ELS 상품들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점 평가할 때도 고객이 손해를 봤는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객이 만기 때 손해를 보면 직원 실적 그리고 뭐 지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고객이 손실을 받나 안 받나를 봐서 실적에 반영을 한다는 건데요. 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은행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 내에서는 이 수익이라는 게 사실 뭐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실적으로 반영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불만이 있고요. 또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이라도 손익에 따라서만 반영을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실패로 끝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라는 게 이제 금융권에 대한 던지는 메시지들인데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은행들이 결국에는 손실에 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할지 무한 AS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증권사에서 주식 팔고 그러면은 주가 빠지면은 이것까지 AS 해드리나요? 수수료 토해내나요? 이럴 수도 있겠고
네.
아니 뭔지도 잘 모르는 거 팔아놓고 그동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은 제가 짧게 전할게요.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방산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탈락했다는 소식이라 좀 아쉬운데 다음번 기회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송년회했다고 했더니 우리 정민님이 어머 소장님 회식에 두루마기에 가스고 가신 건 아니겠죠? 지난번에 사자보이즈 코스튬 입고 왔던 거 기억하시는구나. 아이 그것까진 하지 않았고 대신 정성스러운 개인기를 준비해 갔어요. 제가 한 7년째 돌려쓰는 개인기 있거든요. 지하철 개인기 지앤팡다운젠시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짠 남해나크 고속터미널 에키데스 요거 이게 0만 돌렸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널리 활용해보세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